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 어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중요한 용건이 있었는지 밤인데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열지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그 1절 각주에 보시면 이 지도자라는 말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그는 예루살렘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대체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일을 행하신 모양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로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2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 보면 명절인 유월절에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냥 간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자, 성전들에는 제물용으로 판매되는 짐승들이 있었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할 수 있도록 동전을 쌓아둔 상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제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마련된 일종의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히 성전까지의 거리가 멀 경우에 돈을 들고 와서 성전 근처에서 제물용 짐승으로 짐승을 살 수 있도록 일찍이 신명기에서부터 가르쳐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짐승을 내쫓고 또 돈이 놓여있는 상도 엎으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들을 엎어버리신 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날은 제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행동에는 어떤 권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도 예수님에게 함부로 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질문만 하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제사를 멈출 만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제 권위가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어떤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지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은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고 아예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시대부터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왔던 삶의 근간이 되는 일을 지금 뒤흔들고 있으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니 성전을 허물다니 그럼 제사는 어디서 드리라는 말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예수님 당대에도 여전히 공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근거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평범치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라는 저 분이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다 알고 있지는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2절에 보시면 2장 22절에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여러 해 동안 계속 기억에 남겨두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아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다시 23절에 2장 23절로 와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로 사람들은 크게 큰 인상을 받고 또 그분은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믿었다라는 말은 그분이 어떤 권위를 갖고 일을 행하시는구나 정도를 이제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 이어나오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믿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죠. 아직은 이들이 예수님을 충분히 아는 상태가 아니어서 예수님이 이들과 아직 깊이 교제하실 수는 없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장들에서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갖고 행동하신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직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연이어서 나오게 되죠. 무언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아직 이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3장 1절로 와보시면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유대 사람들의 중요한 문제들은 스스로 의논할 수 있도록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이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공회의 회원이었죠. 자, 산헤드린 공회는 대략 70명 정도의 사람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유력 인사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도 조상들의 신앙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또 충실히 그 신앙에 따라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는 그러니까 구약의 가르침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 말씀하고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비교해 볼 때 그는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2절에 있듯이 니고데모는 예수를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사회적 위상을 볼 때 한 젊은이에게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파격적인 호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부르고 그는 마음속으로 내린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여기서 자기만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특이한 한 개인으로서 그 내린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그룹 다수의 사람들이 내린 결론을 대표로 여기 가지고 와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것도 꽤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첫 마디를 통해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문을 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제대로 듣기나 하신 것인지 불쑥 대답을 해버리십니다. 성경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여서 니고데모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니고데모가 시작한 말에 대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아직 무슨 질문을 한 것도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꺼낸 중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니고데모가 무슨 말을 꺼내기 전이니 사실 우리는 니고데모가 무슨 용건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도 아직 잘 알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에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죠. 니고데모가 동의를 하건 아니건 간에 내가 들어야 할 대답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대화의 주도권을 니고데모에게 두지 않고 예수님 자신에게 주도권을 두고 계신 것을 분명히 하는 표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가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왔지만 어쩌면 그의 생각, 그의 문제 또는 그의 바람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주제라고 짐작해 볼 수도 있죠. 마치 예수님은 니고데모야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다 같은 분위기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다시 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들이 말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서 그분의 뜻이 온전히 다스려지는 나라, 그것이 선지자들이 가리키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구약시대부터 소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던 그 이상적인 상태에 대해서 발언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그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으로서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그 나라에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계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즉 그냥 그대로는 아무리 그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한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아마 니고데모로서는 꽤나 난감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로 여행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언제가 되면 출발하게 되는지 그 소식만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가 정말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하는 분위기를 느끼며 가서 묻습니다. 제가 뭘 준비하면 이제 가게 될까요? 여행 가방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러 왔는데 돌아오는 답이 너는 못 간다 같은 답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답 속에 들어있는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 같은데 그로서는 그림 자체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아니, 다 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더더군다나 늙어서 어머니가 안 계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란 말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여기 던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제 다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다시 설명되고 있죠. 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 말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7면 어간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을 잘 알았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떠올렸을 수도 있겠죠. 에스겔 36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을 보면 물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되는 일, 우상 숭배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일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또 영은 굳은 마음을 제거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일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과 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생길 어떤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과 영은 모두 사람 바깥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소개되어 있고 방금 읽은 에스겔서의 본문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에 대한 깊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우선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저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평생 그려오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일, 인간의 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그 나라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본문 3장으로 돌아와 보시면 설명을 이렇게 이어가고 계십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육과 영이 대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은 바울 서신에서 나온 것처럼 인간의 정욕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육이 바로 여기 말하는 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정욕이 가득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들 같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그 3장 6절에 나오는 육으로 난 것이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대조되는 영으로 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차원에 속하지 않은 일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하시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말씀하셔서 또는 누구든지 다 아는 이야기를 당연한 말씀을 하셔서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어떤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일을 말하는 것은 너를 놀라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못 들어간다라는 말을 너 놀래키려고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이 말은 너는 불합격이다 라는 말로 듣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앞에 예에서 예를 다시 떠올려 보면 넌 여행에 못 간다 라는 말을 들은 그 사람에게 이어지는 말이 그렇게는 못 간다, 여행은 내가 보내야 한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내게라는 말이 복수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를 콕 집어서 어떤 의무를 그에게 부과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충족되어야 할 요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의 머릿속에는 떠오르지 않은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를 괴롭히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 거듭나는 것, 영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으려면 그 나라가 나도 속하는 나라가 되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인간이 전모를 파악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부는 것은 알아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날지는 모르는 것처럼 너희에게 일어날 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도 알아차리긴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아차리긴 해도 너희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나는 바로 그런 종류의 일을 너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감을 잡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기서 지금 그 니고데모가 하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일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의 질문에 이어오는 답을 10절부터 하시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니고데모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아듣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 같지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교사, 평생 구약 성경을 연구해온 사람인데 아니 그런데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야단을 치고 안 가르쳐 주려고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설명하시기 위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는 이의 설명, 권위 있는 이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하시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설명을 보면 처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다 한 차원 더 들어간 내용이 여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말 속에 들어있죠. 자, 땅의 일도 믿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땅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니고데모가 잘 못 쫓아온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던 일, 곧 앞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과 관련된 것이 땅의 일이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의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분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13절에서 말하고 있듯 그것은 그분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늘의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기 말씀되고 있죠. 14절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노뱀을 광야에서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생이란 말은 요한복음에서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여러 차례 더 설명되고 밝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로서는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 듣고 싶었던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이 그 출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운만 떼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기 앞서서 하늘의 일까지 말하기 앞서서 오늘 본문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점이 있죠. 그것은 지금부터 일어날 일은 사람으로서는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온 니고데모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 일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언가 휩쓸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무언가 이쪽으로 불어오고 있는 것이죠. 어떤 기운이 여기로 밀어닥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밀고 들어오신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바람이 너희에게 불어오고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이 무슨 일일까 물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나와 있죠. 다시 에스겔 36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206년간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36장 1절입니다. 에스겔 36장 1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인자는 선지자를 가리키는 에스겔에서 특유의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산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답니다. 자, 이 산은 어떤 산인가? 4절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 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산들이냐 하면 황폐한 사막 같은 산들입니다. 자, 사방에 남아있는 산들,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성읍들이 들어있는 그런 산들이죠. 자, 그런 산들에게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내가 또 사람들을 너희 위에 많게 할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선지자에게 산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하시죠. 자, 이 산들은 전에는 이렇게 불렸던 자들입니다. 13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 산들은 사람을 삼키는 자들, 그 나라의 백성들을 제거한 자들이라고 불렸던 저주받은 이름을 가졌던 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이제는 이렇게 불릴 거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은 사람을 삼키는 저주받은 땅이 아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산들에게 주는 예언인데 사실 무슨 산한테 하는 말이겠습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예언이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예언, 너희가 다시는 저주받을 땅이라 일컬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이루게 하려고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25절 이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물과 영은 바로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과 영으로 이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28절에 보면 이 일의 목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것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였죠. 바로 이 일로 구약 성경이 내내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 유명한 37장의 환상이 이어지고 있죠. 37장으로 가보시면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이끌고 계시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경이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앞에서 산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뼈들을 향하여 말씀하라고 명하고 계시죠. 5절에 보시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11절에 이 뼈들의 정체가 나옵니다.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스스로 보기에도 희망도 뭐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망해버린 존재들, 그들이 이 뼈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뼈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13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이 일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7절로 다시 와보시면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에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거죽이 덮였지만 생기가 없습니다. 여기 생기라는 말은 바람 또는 영이라고 번역되는 말이죠. 그리고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바람 또는 영이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푸뉴마라는 말이고 구약에서는 루하크라는 말인데 전부 바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영어로 번역되기도 하는 말이죠. 자, 사람의 꼴을 다 갖추었지만 생기가 없습니다. 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보시면 바람이 불어옵니다. 9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바람이 불어옵니다. 저 멀리서부터 바람이 불어오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일,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받고 영을 받아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보니 엄청나게 큰 군대라고 말할 수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 니고데모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니고데모는 평생 마음속에 두었던 소망에 대한 답을 듣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에 그리는 소망들이 있죠. 평생에 하나님 앞에 두었던 소망,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있죠. 내가 꿈꾸었던 그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소망이 너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저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영이 불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다 말랐고 아무 소망도 없고 그리고 다 멸절된 자들입니다와 같은 그런 탄식 가운데 이와 같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과연 무엇이 남았는가, 더 기대할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너희는 그와 같은 탄식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영생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차마 꿈꾸지 못했던 자리로 나는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갖고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품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면 있던 생기도 사라져버리고 말라버리고 소망도 잃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싶은 것을 확인하게 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어오시겠다고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오니 주님 저희에게 밝은 눈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바람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생명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현되었다라고 간증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